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한 자들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리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감사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1장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을 바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능히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네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견고한 성읍과 철기둥과 노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을 섬기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또 안식년을 범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할 때 환난과 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 모든 것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우리 시대까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주님의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는 여기에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리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대가 바로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사야 63장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부원에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수천 년 동안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이런 걸 볼 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끓는 소치를 본다. 끓는 소치를 기울여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끓는 물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할 때도 대환란 때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모든 모슬렘 국가들, 에티오피아, 리비아, 또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 족속들, 도갈마 족속들, 이게 바로 터키죠. 이런 민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북쪽이다. 항상 북쪽입니다. 한국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참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는 WCC 본부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한 북쪽에도 지금 누가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공산권 나라들은 말이죠. 되게 북쪽에 다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부터 끓는 솥이 보인다.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다고 시편 48편에 보면 나옵니다. 북쪽하고 관계 있는 것 바로 시온성 같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편 48편 보면은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은 유다지파다 이렇게 시편에 또 나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75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이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게 뭐죠? 높이는 것은 동, 서, 남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온다. 하늘 보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불꽃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북쪽으로부터 오시는 주님께서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고 악인들의 뿔은 뽑아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심판은 대환란 7년이요 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도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바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6절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말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1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제1주의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가장 강국 아닙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에게 LA를 당장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미리 아시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택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부르시는 거죠, 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때가 될 때 부르실 때 순종해서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나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배교가 다 목에 찼습니다. 대산교 교회 성도들이 참 모두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기다리고 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에 임했다고 너무 동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십니까? 배교가 이루고 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 즉 들림받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들의 얼굴 보고 낙담하지 말아라. 달려들 거거든요. 낙담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참,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당시에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제사장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썼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썼죠. 이사야 한 사람을 썼죠. 예레미야 한 사람을 썼죠. 에스겔 한 사람을 썼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썼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요. 사실 보면은 우리 같이 전도하는 교회들 봐도요, 그 교회가 지금 벌써 어떤 교회는 12년째 가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10년째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물론 요즘 동행을 하지 않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은 이렇게 만나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씩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대중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쓰임받겠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중사에 끼어가지고 군중 심리 속에 끼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되게 사람들을 보고 그래, 여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구나 이걸 보고 감동을 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를 그들이 대적하여 싸울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주님이 우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뭐 약한가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것이다. 누가 시험에 들거나 누가 낙담하거나 그럴 때 내가 정말 그들을 권면하고 내가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든든한 거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은 또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외쳐 말하라 그랬어요. 외쳐 말하라. 제가 한국 마켓에서 마이크를 들고 외쳐서 두 시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오늘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다 외쳤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나? 외치는 사람이 없나? 그러고서 이상하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시장을 보고 보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막 마이크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 말하라 할 때는 외쳐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있으라 할 때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 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즉,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혼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네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았느니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잘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잘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책망해 나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험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험하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뭐죠? 시험에 드는 거는 주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냐? 이거죠. 주의 종이 나한테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좀. 내가 너에게 죄를 진 적이 있느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험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험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디 계신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언젠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일만 잘 풀리면 되는 거고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없어도 자식 잘 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없어도 교회 숫자 많아지면 되는 거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바알을 섬기면서요. 그 자녀들을 그 바알의 제단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8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까지, 요즘 나라는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도 주님이 어디 계신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늘면 되는 거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를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에 뭐 예언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버려 다. 그리고 또 가서 예언을 받아요.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의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자, 10절 보세요. 기팀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케달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봐라. 이방 나라가 가서 한번 살펴 좀 봐라. 가서 살펴봐라 이거죠. 자, 11절.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거든요. 아니, 세상에 불교 신자들이 말이죠. 부처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저 모슬렘들이 알라 신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부두교 신자들이 자기네 신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너희는 왜 신을 바꾸느냐? 이런 일은 세상에 저 계달 같은 데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천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달에 보내고 기팀 섬들 거기도 다 바알을 섬기는 데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결국은 신을 바꾸지 않는 너희는 왜 신을 나를 바꾸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킹잼 성경에 보면 재물을 매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재물이란 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이다. 결국 재물이란 것은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재물, 물질계는 이 온 세상은 사탄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집행될 때, 무적행에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 그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이 미국 같은 나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 재벌그룹 가보면은 여러분 궁금하면 가보시라고요. 1월 1일 날 되면 그 빌딩 맨 꼭대기에 돼지다리 갖다 놓고 걷다가 집어넣고 절하면 온 종업원이 전부 절합니다, 여러분. 전부 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데 결국 재물을 섬겨야 되면 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건 매몬입니다, 매몬. 그게 매몬이에요. 그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스스로 만족하는 자, 자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심내는 것이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죠? 탐심을 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거, 또 목회자들은 더 사람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더 늘리자 하는 거, 이거 탐심입니다, 이게. 재정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위에서 났으면은 이제는 모든 지체를 죽여버리라. 땅에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지. 너희가 살아났다면 그렇게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니까 영광중에 나타날 것 아니겠느냐. 사욕과 색욕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2절 보니까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13절 보세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생수의 근원이 뭡니까? 나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근원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는 말씀을 계셨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제는 그분이 가시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진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생수의 근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주님을 버린 거죠. 옛날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경 공부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십계명이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 공립학교의 모든 기도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또 연방 법원에서 이상한 것을 정했죠? 소도마이트를 합법적으로 정했죠? 이게 소돔 아닙니까, 여기가?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고 그러죠. 이걸 볼 때, 이 예언서를 읽어볼 때 말이죠. 우리가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뭐 환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환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환상을 봐야죠. 헛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재물을 모아도 깨진 물통에다가 물을 부는 것처럼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지막 때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소돔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 양식이 풍부한데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복음을 아십니까? 네 자매 소돔이다. 유다 복음. 네 자매 소돔이다. 너는 소돔보다 더 못하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소돔보다 더 못한 겁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소돔아이트들만 목사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더 옛날보다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보면 쭉쭉 읽어가면서 보면 뭐 다르게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상태를 알고 우리 눈이 띄고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또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